제3과 성소와 지성소.
어제 우리가 성소 전체의 구조 그리고 특별히 그 뜰의 구조와 뜰의 기물, 뜰의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뜰에서 주로 이루어진 일은 속죄,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뜰에는 피가 있었고 희생제물에 피가 있었고 물두멍, 씻어내는 물두멍이 있었고 또 번제단이, 태워버리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피 흘림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이 우리 죄 때문에 예수께서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죄를 정말 미워해야 합니다. 더러운 것, 쓰레기를 불에 태워버리듯이 죄를 태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바로 이 죄를 태워버리는 그 짐승은 죄입니다. 왜 죄인가요? 사람이 이제 내일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짐승을 잡기 전에 사람이 짐승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자기 죄를 여기다가 옮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이기 때문에 피 흘리고 태워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번제단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죄인이 유황불에 멸망당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불로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죄를 태워버리고 이제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된 상태가 뜰입니다. 이 뜰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 죽을 사망에 해당하는 이 죽을 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지 이 뜰의 원리와 비유해서 그 오늘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살아나는 원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편 50편 1절에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다 이게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그 중앙에 성소가 있죠. 그게 어쩌면은 그 성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지면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성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천연계를 통해서도 불러내시고 가족이나 이웃을 통해서도 불러내시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 이게 복음이죠. 근데 무엇을 믿는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 있는 것,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분께 나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가는 자는, 첫째,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죠.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것입니다. 그 상은 영원, 영생의 상급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영생의 상급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중앙교회 있을 때 한 70, 80이 거의 다 된 노인 어르신 한 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의 소개로 북한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쟁 때 포로가 돼가지고 27년 형무소 생활을 하고 나온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북한 군인이었을 때에 장교였고 그 군인들에게 사상 교육을 시키는 교관이었습니다. 굉장히 유식하고 아는 것이 많고 그 연로한 나이에도 끊임없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해요. 굉장히 유식하고 뭐 말씀할 때 보면 얼마나 논리가 정연하고. 그래서 친구의 소개로 하나님을 믿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아직 믿어지진 않지만 믿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저하고 공부도 종종 하고, 교회 예배도 출석을 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1년 반 이상을 안식일에 거의 안 빠지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공부하는데 꼭 참석을 하고, 굉장히 믿으려고 애썼습니까? 한 1년 반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당분간 쉬겠습니다. 좋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믿으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제가 하나님 계신 건 믿으십니까? 하니까 뭐 아주 쉽게 대답하셨고, 그분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니까 아주 쉽게 대답하셨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자기가 기꺼이 반응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었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믿음을 가진 자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회개, 침례, 그리고 죄사함, 성령 선물.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다가 그 가던 방향에서 방향을 180도 돌려서 반대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세상의 그 욕심을 따라서 추구하고 살다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방향을 반대로 돌려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하게 되는 그 시점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는 자주 하면 안 돼요. 회개를 자주 한다는 것은 일로 갔다가 일로 봤다가 또 일로 봤다. 이게 회개를 그렇게 자주 하면 안 돼요. 회개는 한 번 하면 돼요. 회개를 한 번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다음부터는 죄를 회개한다고 하지 않고 죄를 자백한다, 고백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회개를 자주 하면은 굉장히 사는 게 복잡합니다. 회개했어요.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옛날에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고 옛날에 싫던 것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회개한 시점에서 물로 씻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침례 받으라고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요. 준비를 얼만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건 겸손한 게 아니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준비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메뚜기가 뛰어봐야 얼마나 뜁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겠다고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씻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뜰의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요. 이렇게 오합지졸이 돼가지고는 안 되죠. 제가 안 읽어도 여러분이 좀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침례를 주라. 그랬습니까? 잘 들으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는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만들어 침례를 주라.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든 다음에 믿기로 결심하면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서 지키도록 인도해 주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배워서 지킬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지킨 다음에 침례 받으려면 죽을 때까지는 못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제 하나씩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지키고 하다 보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이것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분이 대신 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전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돌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우리는 무슨 무덤에 들어가요? 물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무덤.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침례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주는 것은 성경의 교리상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의미가 되질 않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시 해야 돼요. 물 속에 장사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순간에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침례예요.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무엇과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장사되었나니.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의 그 생명의 근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뭐 성경 찾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만 들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아버지 부친 장례식하고 와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이 말씀에는 너는 죽었다는 것입니까? 살았다는 것입니까? 너는 살았으니까 나를 따라오고 그 죽은 자 장례식은 죽은 자들이 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럼 그 앞에 장례식을 하도록 된 죽은 자들이 우리의 그 육안으로 볼 때 산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결이 된 사람들은 죽어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죽었다고 하신 반면에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지나서 썩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셨어요. 그건 분명히 육안으로 볼 때 죽었는데도 잠들었다고 하셨고 지금 다른 경우에는 살았는데도 죽었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들, 다시 말하면은 이 물속에 장사 지냄으로 새 생명으로 일어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침례가 중요합니까? 이게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랬어요. 곧 무엇이라? 침례라. 침례는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신중한 것입니다. 구원의 표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제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내 욕심 따라서 살다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바로 직전하고 직후하고 사람의 체질이나 기질이 완전히 바뀝니까? 경향이 바뀝니까?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침례 받기 전에 성질이 급하고 화 잘 내는 사람이 침례 받은 직후에 그 성질이 다 죽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여기 보세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지 내 경향과 방향이 바뀐 것이지 내 체질과 내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전히 방향은 하나님으로 향했지만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져도 방향은 어딥니까? 넘어져도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대저 의인은 결코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오. 이렇게 기록됐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넘어져도 다시 양심의 깨우침이 오고 성령의 감동이 오고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출발하고 있는 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이렇게 거창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의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의인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쳐주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똑같은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또 가고 또 가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새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마침내 침례를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질문을 하면 또 굉장히 대답하기도 어려워하셔요. 침례 받으셨습니까? 하면 다 네 그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대답을 안 하셔요. 침례 받은 것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침례 받으셨습니까? 하면 다 네 그래요. 그거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갑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해도 네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지 내 지식과 의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예.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침례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성령의 역사가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 겁니다. 대답할 준비 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네.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해야 대답을 하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아비는 좀 불행하지만 마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제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전에는 누가 우리의 아비였어요? 우리가 아비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호적상 누가 아비였어요? 마귀가 아비였어요. 근데 아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보통 그 가정에 아이들이 속을 썩여요. 그렇죠? 근데 종종 보면은 아버지가 속 썩이는 집이 있어요. 애들이 아버지 때문에 속을 썩어요. 아버지가 철이 안 들어가죠. 우리가 원래 태어난 집안이 그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속을 썩여요. 이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살고 싶지가 않아요. 아버지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아버지를 바꿀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한국법을 잘 모르세요? 법적으로 아버지를 바꿀 수 있어요. 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가면 아버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쪽 집에서 호적이 파여가지고 저쪽 집으로 들어가면 아버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양자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는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그 좀 쉽게 설명해 놓은 공동 번역에 보면은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양자에게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양자도 법적으로 자식입니다. 상속권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상속받아서 하늘의 왕이 되셨듯이 우리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같은 집안에 아이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집안에 한 아들은 부자고 한 아들은 가난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한 집안에서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아들은, 한 아들은 부자고 한 아들은 가난할 수 있어요? 제가 질문할 때는 생각을 잘 하고 하세요. 아버지가 가난하면은 그 자식들이 같이 가난한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자식은 같은 운명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됐어요. 그것도 설명하려면 또 한참 걸립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예수님이 하늘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늘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상속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아직 뭐 준비가 안 되신 것 같네. 상속받을 마음 있습니까? 마음은 있어요? 아,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여러분, 그, 그런 거 이렇게 상속권 싸움할 때는 아주 마음을 독하게 먹고 싸워야 상속받아.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을 갖게 된 같은 상속자로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은 즉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주 편안하게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나태하게 살다가 상속받을 생각을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와 형제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로서 상속받을 고난이 확실하게 있다면 그 형제가 받은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이것이 상속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같은 상속자인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하시고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돈 벌려고 기쓰고 살지 않았어요. 돈벌이 때문에 회당에 안 가시는 일 없어요. 그분은 끊임없이 희생하고 사셨습니다. 끊임없이 베풀고 사셨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속자의 자격이 있는 증거입니다. 자, 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뜰에서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조금 크게 한번 해봅시다. 뜰에서 구원 다 받으셨습니까? 아, 그럼 이제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성소로 들어가 봐야 돼요. 저게 성소의 겉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교재는 지금 53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할 겁니다. 이게 원래 저렇게 다 펼쳐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성소를 덮고 있는 이 덮개, 이 덮개가 네 겹입니다. 네 겹. 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가 네 겹이에요. 제일 밑에, 그러니까 제일 밑에 이 성소를 바로 가까이서 덮고 있는 이 덮개는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천사들을 수놓아서 만든 천입니다. 천. 제일 아래 것은.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는 염소 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붉은 피로 혹은 붉은색으로 물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이 세 번째 거는. 그 다음에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은 해달의 가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달의 가죽. 해달은 우리가 잘 쓰지 않은 말인데 물돼지 종류입니다. 물돼지. 어떤 사람 물개라고 하기도 하고 물돼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물돼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가 겉에서 볼 때는 혐오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던 짐승이에요. 근데 이 성소의 겉모습이 그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 모양입니다. 저게 바로 예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혐오하는 눈으로 봤어요. 그분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 보였습니다. 정말 외모는 볼품이 없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첫날인가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은 외모는 그렇게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들어가면 황금이에요. 이것은 천사의 그룹을, 천사를 수놓아서 만든 깨끗한 천입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또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겉모양은 아주 초라한 인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속은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바로 이 성소의 겉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저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초라한 모습으로, 그 부모도 초라하고 행색이 정말 형편이 없고 눈에 띄지 않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전혀 모양이 다릅니다.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저렇게 볼품없이 눈에 띄지 않게 오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굉장한 풍채를 가지고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메시아로 선언하고 나타나셨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외모를 보고 그 풍채를 보고 그 겉으로 나타난 힘을 보고 예수를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한 기차역에 아주 그 거동이 불편하고 제대로 잘 걷지 못하는 한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상당히 느린 걸음으로 기차를 타고 있었어요. 그 기차의 차장이 조급해가지고 막 소리를 넣어서 이 노인이 말이야 이렇게 기차를 이렇게 타러 와서 이게 늦게 오시면 되겠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노인에게. 노인이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이름표를 봤어요. 어쨌든 이 노인은 몸이 불편해서 빨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장의 그 눈초리를 받으며 욕을 먹으면서 기차를 탔어요. 나중에 그 역으로 다른 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철도회사 사장님 그 역에서 기차를 타셨는데 잘 타셨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노인이 철도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볼 것 없이 해고됐어요. 만약에 정말 사장의 이름표를 달고 사장의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나타났다면 그 차장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은 그의 참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가려진 위장된 모습이에요. 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장이 초라하게 이상하게 나타나니까 이 차장의 본색이 나온 것입니다. 본색이. 예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본색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의 이적이나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할 때는 전혀 딴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인간의 운명이 다 결정된 것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이제 성소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이미 공부하신 대로 이 모든 과정은 저 성소의 안에의 기구와 분리된 것이 아니고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연관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에서 잡은 짐승의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제사장이 대단히 중요한 의식 절차의 하나로 그 피를 담아가지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휘장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뜰에서 이루어진 번제는 이 성소와 관련을 갖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다음 날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죄가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졌어요? 희생 제물에게 뒤집어 씌워진 것입니다. 희생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 제물이 흘린 피는 이 성소에 가지고 들어와서 휘장에 뿌렸는데 이 휘장은 또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피를 휘장에 뿌렸다는 것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가 계속 휘장에 쌓입니다. 매일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휘장에. 저 휘장에 뿌려진 피를 정결케 해서 완전히 죄를 씻어버리는 의식이 대속죄일 제사의식이에요. 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대속죄일과 심판이라는 주제로 다시 상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이 성소 안에서의 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54페이지 보면은 대체로 네 가지 이 봉사를 합니다. 성소 안에서. 첫째는 번제단에서 그 뜰에서 피를 받아서 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와서 피를 뿌리는 그 봉사를 제사장이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책 일일이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각각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떡상 봉사를 합니다. 이 떡상. 이 떡이 여섯 개씩 해서 이제 두 덩어리 열두 개가 쌓여져 있어요. 이 제사장이 이 떡을 구워서 떡상에 차려 두고 얼마 만에 한 번씩 떡을 갈았는가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았어요. 안식일이 되면 먼저 있던 떡을 버리고 새 떡을 갖다 갑니다. 그럼 먼저 있던 떡은 버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걸 먹으면 안 돼요. 그 떡 갈고 떡 먹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촛대, 이 촛대에 불을 계속 켜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성소에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창문이 없고 또 천장은 아주 두터운 네 겹으로 덮개가 덮여 있고 다 닫혀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촛대에 항상 불이 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기름을 공급해주고 심지가 다 타면은 여기 어르신들 옛날에 그 호롱불 심지 갈아보신 적 있죠? 뭐 저도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그거 갈아본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 광목이나 이렇게 창호지 같은 걸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석유 이렇게 가는 그렇게 했듯이 지금 여기에 있는 촛대도 심지가 있어서 기름도 보충해주고 심지가 져가지고 심지를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향단에 향을 계속 피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향 피우는 일을, 불을 갖다가 또 향 피우는 일을 계속해서 제사장이 이제 했습니다. 우선 이 떡상의 1차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대강,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들을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떡상은 금으로 입혀져 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다 입혔어요. 번쩍번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소 안을 가만히 그 상상해 보세요. 전부 다 금색입니다. 거기에 아주 노르스름한 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의 모양은 상상만 해도 굉장히 아늑하고 참 편안하고 그러면서도 찬란하고 그런 실내입니다. 저 안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될 것입니다. 아주 편안하고 다른 사람 만나면은 당신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져. 이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하게 있다가도 당신만 보면 왠지 불안해져. 그럼 참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떡을 이렇게 쌓아놓고 제일 꼭대기에 금으로 된 잔에다가 유향을 담아가지고 꼭대기에 저렇게 올려놨다고 되어 있어요. 저 떡은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재 5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으로 아셔야 됩니다. 경험으로. 이론으로 아셔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경험으로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닫고 성경을 살피면 마음이 굉장히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편안해지고 세상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과 흥미가 없어져요. 세상의 사물들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과 가급적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살면은 사람이 아주 편안하고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은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 않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촛대가 있죠. 아직 불을 안 켜놨습니다만은 저게 뭐 조각조각 끼워 맞춘 게 아니라 금 한 덩어리,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면은 약 50kg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상의 건축 구조물 중에 가장 평당 가격이 비싼 건물이 저 천막이에요. 그것을 한 덩어리를 다 쳐가지고 만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굉장한 기술입니다. 제작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홀리압과 부살렐. 근데 그 예언의 시대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한 타고난 그 재능과 타고난 솜씨가 있었지만 이러한 기물들을 만드는 동안에 그 미처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일까지 굉장히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르지만 다 그 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천부적인 재능과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신실하게 사용할 때 그 축복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이 그 신학을 한다는 것은 이제 생각을 못했습니다. 워낙 그 말 주변도 없고 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그냥 늘 별로 밝지도 않고 또 그래가지고 그런 건 저는 뭐 근처에도 못 갔던 사람인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과대학 건축과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적성검사하면 그게 제일 높이 나오고 저도 그런 면에 아주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해서 이제 건축 설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어느 사경회, 이런 사경회 참석했다가 그 설교하는 분이 정말 말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저에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간증 중에 자기가 너무 말을 못하고 자기는 이 공과대학에 관심이 공대에 가야 되기 때문에 신학을 할 마음이 있었지만 너무 말 주변이 없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공과대학을 갔는데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내가 뭘 하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 만에 휴학을 하고 신학 삼육신학대학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운명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순간에 마음을 바꿔가지고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가지고 있던 제 그 건축 설계에 대한 그 기능 또 그러한 달란트가 목회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는 그냥 제가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치면 이렇게 나와요. 이 가르치는 교재 만드는 게 저는 그렇게 재밌어요. 그림을 이렇게 놓고 글씨를 어떻게 놓고 그건 이제 제가 취미가 있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각자 다 타고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기도하시면 사는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건 만들 때 밤 12시가 돼도 1시가 되고 2시가 돼도 굉장히 재밌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저걸 돈 벌려고 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이 진리가 무엇이냐 그 책 혹시 보셨습니까? 이 두꺼운 개인 성경 가르치는 책. 제가 이제 연합회를 나와서 이제 그거를 좀 빨리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걸 하는데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체험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쓸 기간은 짧고 할 거는 많아가지고요. 그게 집어넣으려니까. 제가 한 40일 걸려서 그걸 이제 몇 사람 도움을 받아가면서 옆에서 이제 조력하는 사람 몇 사람 도움을 받아가면서 40일 동안 그걸 하는데요. 그 40일 동안 막 안 자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아무리 바빠도 이제 스톱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쉬고 나면 또 힘이 나고. 근데 그렇게 잠을 안 자고 해도 하나도 실증도 안 나고 재미가 있더라.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은 정말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 성소 기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저런 것을 금 한 덩어리 가지고 그 당시 뭐 도구도 별로 신통치 않았을 텐데 다 쳐가지고 때려서 저렇게 만든 거예요. 굉장한 기술입니다. 자, 이 촛대는 무엇인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문이 전혀 없는 성소 안에서 저 빛이 없으면 완전히 암흑이에요. 예수가 없는, 빛이 없는 세상은 암흑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요즘에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예수가 없었다면 오늘 이 세상을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 생각하면 아주 절망적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을 향한 엄청난 희망입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을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생활을 제가 여러 각도로 관찰을 해보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사느냐? 무엇이 저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느냐? 제가 쭉 몇 가지 정리를 해봤더니 예수 없는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지배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돈입니다. 첫째가. 모든 것이 경제 가치로 판단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격이 없고 도덕성이 타락을 하고 뭐 사는 것이 그저 영 사람같이 안 살아도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골프를 잘 친다든가 축구를 잘한다든가 연기를 잘한다든가 이러면요. 그 인격이나 품성에 관계없이 수백억을 버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찻들에다가 잔디밭 잔디 쫙 심어놓고 구멍 요만한 거 몇 개 파놓고 거기다 멀리서 이렇게 딱 쳐가지고 거기다 구멍에다가 공 집어넣는 게 그게 굉장한 일입니까? 난 여기 뭐 골프 치시는 분들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그게 굉장한 일입니까?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굉장하다고 그거 잘하는 사람에게 수십억 수백억을 줍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거보다 그거 쳐가지고 공 거기다 잘 집어넣는 것보다 화날 때 참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돈, 출세, 권력, 명예. 또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희한한 요소는 도박입니다. 성적인 쾌락,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섹스, 이것이 하나님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오락, 스포츠, 마약, 그 다음에 요즘 보니까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인간을 얼마나 많이 지배하는지 몰라요. 제가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 식당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식당을 출입하는 사람들과 제가 목사님 노래방 가봤어요? 아니 못 봤는데 눈이 이만해져요. 아이 요즘 세상에 노래방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거의 다 노래방을 다닌다는 거예요. 뭐 여기도 노래방 다니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없기를 바랍니다만. 노래하고 춤이 이상하게 이 세상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어요. TV, 컴퓨터. 거기다 인생을 걸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 참 핸드폰 무서워요. 핸드폰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왜? 설교 듣다가 핸드폰 오면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핸드폰 소리 난다고 그거 들고 나가는 사람 보면요. 굉장히 딱해 보여요. 아니 어떻게 핸드폰에 저렇게 끌려다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모르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시면 그 빛 가운데서 우리는 인생의 갈 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등대는, 촛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이 보통 그냥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니고 무슨 생명이, 무슨 빛이에요?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이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발을 헛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고 있다면 한순간도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빠져 들어가는 것이 바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향 피우는 도구입니다. 향 피우는 절차를 58페이지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이 향단은 이게 이제 불을 피면 여기서 이제 향이 올라가서 이게 이제 휘장 바로 앞에 있죠. 휘장 중간 지점에 이게 향이 올라가서 쭉 해서 그 지성소까지 넘어갑니다. 향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인성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지성소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이르는 것은 바로 우리 죄인을 하나님의 보호자에까지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 사역이 중보가 끝나면은 이 향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 재를 뒤집어 버려요. 그럼 이 땅에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보 사역이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다 되었다고 하는 그 중보 사역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매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끝나면 뒤집어지면 재난과 재앙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구들이 이 기구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뜰에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이 성소의 기물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떡상의 교훈 여러분이 뭐 이미 다 아십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떡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파요. 밥을 안 먹어도, 아무리 오래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고도 영적인 갈급함과 배고픔을 느낄 줄 없는 사람은 이 시체예요. 근데 교회 시체들이 더러 있어요. 전혀 말씀에 무관심한 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갈급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정말 답답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이 떡을 언제 교체했어요? 안식일에 새 떡으로 교체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새 떡을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안식일에 교회 오는 일을 밥 먹듯이 빠지면 안 돼요. 절대로 안식일 예배에 이 새 떡을 갈아 먹는 이 시간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증거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애정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첫눈에 반했다. 첫눈에 사랑을 느꼈다. 그거는요, 정말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상대방의 속을 다 알고 이해를 해야 깊은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첫눈에 반하고 사랑을 느낍니까? 그거는 대단히 저질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려면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예수라는 분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애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은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주 많이 들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바뀌어져 가요. 일린이다.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고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중앙교회에 있는 동안에 그 테이프 선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식일에 설교 테이프를 결석자들에게, 구도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설교를, 자기 설교를 녹음해서 그게 보내는 게 남이 볼 때는 뭐 별로 이렇게 시원찮은 설교를 그러면 되겠느냐. 이제 목회자의 그 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남편의 설교에 대한 불신이에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무리 오래 목회를 해도 부인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이제 그래서 글쎄 내가 내 말을 위주로 하면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설교를 성경과 예언의 말씀을 주로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만들고 나는 그냥 중간에 설명만 하는 설교를 하면은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닐 것이다. 그러고 이제 했어요. 어느 한 집사님이 자기 사업도 있고 좀 이렇게 생활이 바쁘고 몸도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결석을 자주 하셨어요. 결석을 자주 했다는 것은 퇴입이 그만큼 그 집에 자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다행히 꼬박꼬박 들었어요, 퇴입을. 집에다가 이제 틀어놓고 들으면은 교회하고는 담쌓고 살고 있는 교회를 싫어하는 남편이 그 뭐 귀 막고 다닐 수는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 슬쩍슬쩍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의 마음에 확 와서 찔리고 닿는 말귀가 나온 거예요. 테이프에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테이프를 좀 달라고. 자기 차에다 꽂고 들었어요. 계속해서 테이프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애기 아빠가 교회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아, 그 설교 테이프를 들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결석할 때만 보내지 않고 매한식을 보낼 테니까 매주 들으라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매주 보냈어요, 그 집에. 이분이 매주 설교를 교회는 안 나오지만 듣는 거예요. 두 번씩, 세 번씩. 어느 날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기 아빠가 교회 문 앞에까지 거의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반가워해요.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에 가서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들에게 다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 대답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시간이 나고 한가 하면 전화할 테니까 그때까지 전화하지 말라. 그게 답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굉장히 반가워해요. 어떻게 이렇게 저를 한번 잘 보지도 못하셨는데 어떻게 제가 목소리를 매일 듣고 삽니다.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아니, 바쁘신데 뭘 저한테까지 오십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다 무르익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출석하셔야죠. 네, 내가 정리 좀 하고 두 달 후부터 나가겠습니다. 그게 2005년. 그래가지고 약속대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뒤로 저녁 예배, 낮 예배를 빠지질 않아요. 모든 집회에 100% 참석해요. 첫 안식일부터 감사금 20만 원씩 내더라고요. 감사하니까. 요즘엔 한참 하더니 조금 너무 힘든지 10만 원으로 줄이더라고요. 처남 부부를 교회로 인도해서 침례받았어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상당 부분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왜 알고 있을까요? 말씀을 2년 동안 들은 겁니다. 집중해서 여러 번씩. 그리고 혹시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살다가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부분이라면 반드시 전화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보고 하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아들을 또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군대에 가 있는데 계속 상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마침내 그 상관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아이가 아직 그 외출할 시기도 아닌데 그 아이가 교회 출석을 시작한 거예요. 침례를 받았어요. 6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복음 교역자 24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식과 지능을 더하면은 성경을 늘 공부하는 것만큼 유력한 것이 없다. 성경 이외에 그 어느 서적도 광대하고 고상한 성경의 진리만큼 우리의 사상을 향상시키며 정신력에 힘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부하면 사람의 도량은 그만큼 넓어지고 성품은 고결해지며 목적이 확고해져서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미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성경을 많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썩을 양식, 우리가 안 썩은 양식 먹어도 결국은 다 썩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향단은 잘 아시는 대로 기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이 기도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좀 더 깊이 머리에 인식을 하셔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에서 일단 마치고 이 나머지 뒷부분은 내일 또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마지막 부분을 결론을 짓고 그 다음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성소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이 막중하고 막대한 교훈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교훈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 떡상이 있어야 하고 이 속에 향단이 있어야 하고 이 속에 촛대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몸을 늘 성전으로 생각하시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